요한일서 27번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 첫 번째. 요한일서에는 세 주요 단락이 있는데 그것들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신성한 기름바름의 가르침, 신성한 출생의 미덕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실행함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부터 우리는 이 단락의 둘째 부분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함을 다루겠습니다. 신성한 출생 안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미덕이 있습니다. 신성한 씨인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에 의해 신성한 생명의 미덕인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려면 우리에게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생명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소유한 신성한 씨입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씨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에 더하여 우리는 또한 우리 영 안에 신성한 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자본입니다. 신성한 생명은 근원이며 신성한 영은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행하는 분입니다. 신성한 사랑은 신성한 영에 의해 수행되는 신성한 생명의 표현으로서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은 신성한 사랑을 실행하기 위한 기본 요소입니다. 신성한 생명을 가지고 신성한 영에 의해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신성한 사랑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상생활 안에 있는 이 신성한 사랑은 우리에게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영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님. 3장 10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무릇 의를 실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행위의 본성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사랑이고 하나님의 행함은 의입니다. 사랑은 내적인 것이고 행함은 외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의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9절부터 24절까지에서 의에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나타남에 있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더 진보된 상태입니다. 요한이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께 속했고 심지어 하나님께로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확실히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자연히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그에게 신성한 생명이나 신성한 영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녀인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을 누리고 있다는 강한 증거입니다. 서로 사랑함. 처음부터 들은 소식. 계속하여 11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님이 주셨던 계명이며 믿는 이들이 들었고 가졌던 말씀입니다. 11절에 있는 처음부터라는 구는 상대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서 말한 사랑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에 더 높은 상태입니다. 가인과 같지 않음. 계속하여 12절에서 요한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구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자는 마귀의 자녀와 같은 말입니다. 가인의 동생인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포네로스로서 사악한, 악독한, 다른 사람들을 악하고 불의하게 되도록 해치고 영향을 미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런 악한 자는 마귀 사탄입니다. 12절에서 요한은 육신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듭니다. 이 형제들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그들 중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이것은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두 형제가 어찌 이처럼 다르게 한 명은 마귀의 자녀가 되고 다른 한 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당신은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사용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인이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것에 의해 증명됩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생명이나 하나님의 영이 없었음을 나타냅니다. 왜 가인은 형제를 미워했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사탄의 미워하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까? 그는 자신 안에 사탄의 악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를 죽였습니다. 가인 안에 있었던 것은 마귀의 생명이요, 마귀의 본성이요, 악한 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전적으로 달랐습니다. 오늘날 역시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랄지라도 절대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마귀의 자녀가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않음. 13절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인과 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며 사탄의 조직인 세상의 구성원들입니다. 만일 마귀, 곧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 육신의 형제들 간의 상황이 가인과 아벨의 상황과 같을 것입니다. 가령 한 형제는 사탄의 자녀이고 다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합시다. 자동적으로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우리는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13절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자녀들임을 강하게 지적합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거듭난 믿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우리와 그들이 각각 다른 두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달갑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암. 3장 1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망은 마귀, 곧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에게 속한 것이며 사망을 가져오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로 상징됩니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생명을 산출하는 생명나무로 상징됩니다. 사망과 생명은 두 근원인 사탄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일 뿐 아니라 두 본질이요, 두 요소요, 두 영역입니다.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망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에서 나와 생명의 근원, 본질, 요소,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이에 대한 내적 인식이 있습니다.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은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형제들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을 갖는 것은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그 영원한 생명에 의해 살고 그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생명의 본질과 요소에 의해 살지 않고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사망의 본질과 요소 안에 살고 그 영역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은 요한이 복음서에 기록한 주 예수님의 말씀과 매우 비슷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의 말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창조된 후 두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앞에 놓여졌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은 만일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두 번째 나무는 사망에 관계됩니다. 따라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망에 관계됩니다. 하와와 아담은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 안의 사망을 받아들였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사망에게 먹힌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류는 사망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까닭에 아담 안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안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어린아이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이는 그가 사망 안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들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동시에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실상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사람과 단절되었던 생명나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식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그는 자신 안의 사망을 영접했으며 생명나무를 영접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영접할 기회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었을 때 그 교회가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회개하고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으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습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의 체험을 상기해 본다면 당신이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모두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와 사랑의 또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 이것은 그가 아담의 타락을 통해 인류 안에 들어온 사망 안에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망은 오래전에 인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 안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었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나와 신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지식나무의 사망에서 나와 생명나무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 왔고 지금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삽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기 전에 어떠했는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구원받은 후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말하십시오. 당신은 구원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당신의 갈망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남편 또는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열망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모든 것에 대해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처럼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심지어 동물도 그릇해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본성, 곧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모든 길에서 의롭게 되려는 열망이 있습니다. 의롭게 되려는 이러한 열망은 모든 것에게, 심지어 물질적인 것에게까지 이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화날 때 의자를 발로 차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습관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신성한 본성을 가진 신성한 생명을 영접할 때 그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불의하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타락으로 인해 우리의 천연적인 생활은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천연적인 생활 안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지어 다른 것들에 대해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는 의로운 본성을 가진 생명나무의 생명을 영접했습니다. 신성한 본성을 가진 이 생명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와 모든 것에 대해 의롭게 되기를 열망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인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갈망이 있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행복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돕거나 그에게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놓칠 때 우리는 애석함을 느낍니다. 사랑은 우리가 영접한 신성한 생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성한 생명으로 소유할 때 우리는 이 생명의 본성을 소유하는데 이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대해 의롭게 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본성으로 인해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모든 일에 대해 의로운 생활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가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는지에 대해 심각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의 거함. 3장 14절에서 요한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망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표시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자임. 계속하여 15절 상반절에서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속성에 비춰볼 때 미움은 사랑에 반대되고 사망은 생명에 반대되며 어둠은 빛에 반대되고 거짓은 진리에 반대됩니다. 신성한 미덕들에 반대되는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것들입니다. 15절에 있는 살인자는 실제의 살인자가 아니라 영적인 윤리에서 미움이 살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인과 같은 실제 살인자, 곧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망에서 나와 생명으로 들어가 영원한 생명이 안에 거하는 당신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미워하므로 구원받지 않은 살인자같이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으나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그 안에 거하도록 허락지 않으며 역사하시도록 하지 않는 믿는 이가 형제를 미워하고 가끔 다른 죄들을 지을지 모르나 이것이 습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의 살인자는 아닐지 모르나 원칙적으로는 살인자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을 살인한 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살인자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더라도 만일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살인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신성한 생명은 사랑하는 생명이고 사랑 자체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를 멸시하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미움의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생명이고 본성이며 사랑이 우리의 본질과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주의 회복을 반대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는 대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반대자들을 미워한다면 원칙적으로 우리는 살인자로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음. 15절 하반절에서 요한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요한은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믿는 이도 살인할 수 있는가? 살인해도 여전히 영생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사역의 초기에 나는 적어도 두세 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참 믿는 이가 어떤 사람을 살인할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그가 살인했다면 그 사람 안에 여전히 영원한 생명이 거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 확실한 대답을 하기란 어렵습니다. 참 믿는 이가 어떤 사람을 실제로 살인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다른 면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지식을 위한 욕심에 의해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3장 15절은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만일 참 믿는 이가 살인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 이 사람에게 여전히 영생이 있는가?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이런 질문은 마귀가 우리 생각 안에 주입한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당신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마귀야, 나에게 이것을 묻지 말라. 나는 이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원하면 나의 하나님께 물어보라. 나는 이런 것을 모르며 이런 것 때문에 시달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마귀야, 나는 거듭났고 내 안에 신성한 생명이 있음을 안다. 나는 또한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있으며 내 안에 살아계신 신성한 영이신 바로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음을 안다. 사탄아, 나는 네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치 않는다. 내게서 떠나라. 나는 주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사 그런 질문을 이렇게 처리하는 지혜를 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제들은 영생을 가진 믿는 이가 살인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답할 만큼 그들이 지식과 능력을 가졌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서 그런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살인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끔 어떤 사람을 미워할 가능성은 있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것을 습관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미워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믿는 이가 가끔 죄를 범할 수 있으나 습관적으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이것 또한 당신이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는가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요한의 의도는 신성한 출생을 통하여 신성한 씨가 우리 안에 뿌려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씨는 신성한 생명이며 신성한 생명은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하는 신성한 영을 영접했습니다. 답변하는 능력밖에 있는 질문에 대답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우리는 신성한 생명을 영접했으며 이 생명의 신성한 본성을 누리고 있으며 또한 신성한 인격, 즉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서 이 신성한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수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살아야 하며 이분 안에 거해야 하며 내적 기름바름을 따라 그분과 끊이지 않는 교통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요한 서신의 요점입니다.